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한국이 지난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에 합의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추가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회의에서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으로 5억 달러를 더 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자신의 요청에 동의했고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협상을 통해서도 방위비로 5억 달러를 추가로 내기로 10일을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앞으로 몇 년에 걸쳐 분담금이 더 올라가기 시작할 것이고 이는 매우 바람직한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5억 달러 인상 발언과 관련해 두 나라가 합의한 액수는 분명히 1조 389억 원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무역 분쟁 해소를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인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협상 타결 시한의 연장 가능성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기자들에게 자신이 바라는 건 아니라면서도 애초 3월 1일로 예정됐던 미중 무역 협상 시한이 조금 밀려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미 정부 관리들이 협상 시한이 촉박하다는 뜻을 밝힌 적은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시한 연장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국과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3월 중에 만나 정상 차원에서 무역 협상을 마무리 짓는 방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나라는 베이징에서 11일부터 오늘까지 차관급 협상을 진행한 데 이어 14일과 15일에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과 류호 중국 국무원 부총리 등이 고위급 협상에 나섭니다. 미국은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적 개입을 포함해 국제법에 반하는 어떤 방식의 내정 간섭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러시아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러시아 외교부는 어제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과 전화통화를 하고 베네수엘라 문제 등에 대해서 논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통화에서 러시아는 유엔 규정에 따라 베네수엘라 문제를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세르게이 라브코프 외무차관도 이날 언론에 러시아 정부는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부와 접촉을 유지하고 있으며 베네수엘라 사태 해결을 위한 지원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미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국제사회의 참관 아래 베네수엘라에서 재선거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오에이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투자금을 보호하기 위해 야당 지도자인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 측과 접촉했다는 보도에 대해서 중국 외교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미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은 어제 중국 외교관들이 최근 워싱턴에서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을 선언한 과이도 국회의장 측 대표단과 부채 협상을 벌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은 베네수엘라의 원유 상환 조건으로 지난 10년 동안 약 500억 달러 이상의 차관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는 사실이 아닌 가짜 뉴스라고 말했습니다. 또 베네수엘라 문제는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라크 주둔 미군은 현지에서 제한된 역할만 수행할 것이라고 패트릭 세너헨 미 국방장관 대행이 밝혔습니다. 이라크를 전격 방문한 셰너엔 대행은 어제 아델 압둘 마흐디 총리와 면담한 자리에서 미국은 이라크의 주권을 존중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셰너엔 대행은 회담 뒤 기자들에게도 이라크에서 미군의 역할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면서 미군은 이라크의 요청에 따라 주둔하고 있으며 그들의 주권을 인정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셰너엔 대행은 이어 시리아 주둔 미군의 철수 방침에 따라 이라크에 추가 병력을 파견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태국 선거당국이 왕실의 공주를 총리 후보로 지명해 논란을 일으켰던 타이 락사 차트당에 대해 해산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선관위는 타이 락사 차트당이 공주를 총리 후보로 지명한 것은 입헌 군주제에 반하는 행동이며 정당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선관위의 요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내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3일 수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부정입니다. 팔라, 밀리, 보, 버디, 이 이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First Dogs, 미국 대통령 가족의 반려견 이름입니다. 초대 조지 워싱턴 대통령부터 전임 바락 오바마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이 대부분 미국 대통령이 반려견을 길렀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현 대통령은 아직 개가 없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전에 개 얘기를 꺼내서 화제가 됐습니다. 지난 11일 텍사스주 엘파소를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이 마약 탐지견을 보고 깊은 인상을 받았나 본데요. 만약 내가 백악관 잔디밭에서 개와 산책하면 어떨 것 같냐 이렇게 물어서 군중의 환호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왠지 가식 같은 느낌이 든다면서 손을 내저었는데요. 이 미국인들이 반려견을 들이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자녀가 원해서라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아직 어린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과연 이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에 강아지가 들어오는 날이 있을지 많은 사람이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콜롬비아 대학교 편 보내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아침을 맞은 이곳 워싱턴은 현재 영상 5도로 구름 낀 날씨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은 내일 대체로 맑다가 낮부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7도에서 영하 5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8도에서 영하 5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앞바다에서 0.5에서 2m로 일겠고요. 서해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날씨도 알아보죠. 먼저 평양은 구름 조금 끼다가 흐리겠고 영하 12도에서 영상 2도의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신우지 역시 구름 조금 끼고 흐린 날씨에 영하 11도에서 영상 1도 예상됩니다. 개성은 오전에 구름 많다가 오후에 흐리겠고 영하 10도에서 영상 5도 사이, 함흥은 구름 낀 날씨에 영하 11도에서 영상 3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오전에 맑다가 오후에 구름 날씨 많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기온은 최저 영하 13도에서 최고 0도 예상됩니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듣고 가도록 하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늘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자는 노래 Let's Stay Together, 알 그린이 부릅니다.
Baby, since we've been together. came to see.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3월 1일로 예정된 미국과 중국 간 무역협상 마감 시한 연장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호안 과이도 베네수엘라 국회의장이 오는 23일부터 해외 원조 반입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국 선거관리위원회가 우보라타나 공주를 총리 후보로 지명했던 정당 해산을 추진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무역협상 마감 시한이 연장될 수도 있다고 시사했네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12일 백악관에서 강요 회의를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오는 3월 1일로 마감되는 미중 무역협상의 시한을 연장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If we're close to a deal where we think we can make a real deal and it's going to get done, I could see myself letting that slide for.
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이 진짜 합의라고 생각하는 것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고 이 합의가 완성될 수 있다면 협상 시한을 잠시 늦출 수도 있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항상 말해왔듯이 그걸 좋아하진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 협상 마감 시한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마감 시한 연장을 시사한 것. 긍정적인 신화로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중국에 가 있는 미국 대표단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얘기도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We have our people over there now. I just got a report. Things are going well with China.
네, 미국 대표단으로부터 일이 잘 되어가고 있다는 보고를 방금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특히 협상 타결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당초 주요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만날 가능성도 전망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얘기도 있었는지요?
네, 말씀하신 대로 미국과 중국 협상이 잘 타결되면 두 지도자가 이달 말경에 만나서 최종적으로 합의안을 추인하는 과정을 가질 것이라는 언론 전망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3월 말경에 시 주석을 만날 계획이 있느냐는 기자 질문에 현재로선 없다고 답했습니다.
네, 양측이 미중 정상회담 개최 시기와 이 장소를 놓고 조율 중이라는 얘기도 있던데요.
네, 미국은 3월 중순에 트럼프 대통령 별장에 있는 이 플로리다주의 마라라고를 선호하는 걸로 알려졌고요. 중국은 3월 말에 하이난성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자고 제의한 걸로 전해졌는데요. 주요 매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오는 27일과 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있을 미북 2차 정상회담에 집중하고 적당한 시기에 미중 정상회담을 열어서 이 무역 분쟁을 매듭지을 거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대로 지금 이 미국 대표단이 중국에 가 있죠?
네, 제프리 게리 씨 무역 대표부 부대표를 단장으로 한 이 차관급 실무 협상팀이 중국 측 협상팀과 이 11일부터 13일까지 사흘 동안 베이징 베이징에서 머물면서 협상을 해왔고요. 바로 이어서 14일과 15일 이틀 동안 장관급 고위회담이 이어집니다.
네, 이 장관급 고위회담에는 양측에서 누가 나서게 됩니까?
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와 스티븐 문우신 재무장관이 12일 베이징에 도착했고요. 류허 중국 부총리와 협상 테이블에 앉을 예정입니다. 미국 경제전문 CNBC 방송은 12일 아직 양측이 구체적인 합의 초안도 만들지 못한 걸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네, 뭐 트럼프 대통령도 말했지만 지금 협상장에서 꽤 긍정적인 신호도 나오고 있다고요?
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신문은 소식통을 인용해서 시 주석이 15일 스티븐 문우신 재무장관과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를 직접 만나서 협상 타결을 독려할 거라고 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주말에 베이징의 이 유명한 호텔에서 미국 대표단을 위한 만찬도 기획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는데요. 이 만찬은 류어 부총리가 주관할 예정입니다.
뭐 중국 측이 그만큼 뭐 이번 협상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은 미중 무역 갈등으로 중국의 경기가 급속히 둔화하고 있고 또 다음 달에 있을 주요 정치 행사, 이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이 양회를 두고 중국 지도부가 심리적인 부담이 크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중국 경제가 큰 타격을 입고 있다고 지적했네요.
네. 이 강요회의에서 미국 정부가 중국에 매긴 고율의 관세 조치를 설명하면서 이 때문에 중국에 큰 경제적인 타격을 입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중국 주식시장도 크게 하락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반면에 미국 주식시장은 호황을 맞고 있다면서 미국 정부가 잘해서 그런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무역협상 마감 시한을 연장할 가능성을 시사했는데 그러면은 일단 이 미국 정부가 앞서 예고했던 이 관세 폭탄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그러면은 이건 잠시 보류하게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미국은 현재 2,500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제품에 10%에서 25% 고율의 관세를 매기고 있는데요. 무역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3월 2일부터는 2,670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제품에도 이 고율의 추가 관세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분간은 이 상황은 피할 걸로 보입니다.
네, 이 베이징에서 14일부터 진행될 고위급 무역 협상이 아무래도 관건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레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자문은 양국 간에 제법 잡힐 만한 거리가 있다면서 다소 회의적인 발언을 했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 미중 무역 협상 타결 가능성을 낙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스티븐 문우신 재무장관은 지난주 양측이 해결해야 할 광범위한 쟁점들이 있다고 말했는데요. 그래도 매우 건설적이라면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후안 과이도 베네수엘라 국회의장, 과도정부 수반을 자처하는 과이도 의장이 해외 원조 반입을 약속했네요.
네, 식량과 생필품 부족 사태를 겪고 있는 베네수엘라 국민들을 위해서 미국과 국제사회가 원조 물자를 마련했는데요. 후안 과이도 베네수엘라 국회의장이 12일 수도 카라카스에 모인 대규모 시위 군중들에게 오는 23일부터 해외 원조가 반입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과이도 의장은 또 긴급 식량과 의약품이 콜롬비아 국경을 넘을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들이 필요하다면서 지지를 호소했는데요. 과이도 의장은 이를 위해서 앞서 온라인으로 약 25만 명의 서명을 받은 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미 베네수엘라에 국제원조가 들어왔다는 소식도 있는데요.
네, 과이도 의장이 전날 밤에 텔레비전 연설에서 첫 반입분을 인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반입이 안 되던 원조 물자가 들어간 걸 처음 확인한 건데요. 하지만 언제 어떤 방식으로 반입됐는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왜 반입이 안 된 겁니까?
네,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정부가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이 트럭이 들어가지 못하게 이웃나라에서 베네수엘라로 들어가는 도로에 장애물을 설치했는데요. 이런 국경 봉쇄 작업에 군대까지 동원해서 적극적으로 원조 물자 반입을 막았습니다.
네, 이 왜 국경을 막기까지 하면서 원조를 거부하는 겁니까?
네, 순수한 원조 물자가 아니라고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은 주장합니다. 이 정권을 축출하기 위한 국제사회 공작이라고 대중연설에서 여러 차례 말했는데요. 특히 미국이 이 과정을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다면서 이런 쇼 보여주기를 허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은 원조를 거부하고 국회의장은 찬성하는 그런 상황이네요.
네, 과이도 의장은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을 자처한 인물인데요. 현재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로부터 국가 수반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반면에 마두로 대통령은 국제사회에서 퇴진 압박을 받고 있는데요. 중국, 러시아 등 일부 국가가 여전히 마두로 정권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라 두 대통령이라는 얘기가 외국 언론에서 나오는 중입니다.
네, 이 베네수엘라 국민이 이 식량과 생필품 부족 현상을 겪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네, 국가적인 경제 난 때문입니다. 베네수엘라는 세계의 최대 산유국의 하나인데요. 하지만 최근 몇 년 새 국제 유가가 크게 떨어지면서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 와중에 니콜라스 마두로 정부가 갖가지 선심성 정책으로 경제를 망가뜨렸다는 지적도 이어졌는데요. 생활고에 항의하는 반정부 시위가 몇 년 동안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형편이 나아지지 않았고요. 주변국으로 향하는 난민들의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네, 뭐 국민들 사이에서 이 마두로 정부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커졌죠?
네, 야당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상당수 국민이 마두로 정부에 항의해 왔는데요.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몇 년 전에 총선에서 집권 세력이 크게 졌는데요. 하지만 마두로 정권은 재헌의회라는 조직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 재헌의회는 형식상 선출 절차는 거쳤지만 야당을 배제하고 대부분 마두로 대통령 지지자들로만 구성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야당이 의회 다수를 차지하자 마두로 정권이 대체 조직을 만든 거죠?
맞습니다. 국민들이 뽑은 입법부 권능을 무력화한 건데요. 행정부의 권력도 연장했습니다. 지난해 대통령 선거 일정을 앞당겨서 치렀는데요. 야당 후보들의 출마가 제한되고 갖가지 부정 의혹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마두로 대통령이 이겨서 새 임기를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미국과 국제사회는 이 선거 효력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네, 국제사회는 현재 마두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한다고 하셨죠?
네, 미국은 지난해 베네수엘라 조기 대선 직후에 부정선거로 규정하고 제재를 단행했고요. 유럽연합 등 주요 국가들도 비슷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어서 지난달 후안 과이도 우장이 본인을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으로 공표하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곧바로 이를 인정하는 성명도 냈습니다. 당초 대선 제실시를 요구하던 서방 주요국들도 과이도 임시 대통령 체제를 속속 인정하고 있습니다.
네, 베네수엘라 현지에서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마두로 정권은 국제사회 움직임에 극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과이도 의장을 임시 대통령으로 인정한 직후에 외교관계 단절을 선언했는데요. 얼마 전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 개입 가능성을 시사하자 백악관이 피로 물들 거라고 험한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얘기도 있는데요. 상황이 점점 불리해지면서 마두로 대통령이 망명을 모색하고 있다는 보도가 11일 블룸버그 통신에서 나왔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 태국 선거 당국이 최근 논란을 일으켰던 정당 해산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네요.
네, 태국 선거관리위원회가 우보나타나 태국 공주를 총리 후보로 지명했던 타이락사 차트당의 해산을 헌법재판소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태국 선관위는 13일 성명에서 타이락사 차트당이 선거법을 위반했고 입헌 군주제에 강력히 반대하는 행위를 한 걸로 간주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네, 지금 뭐 태국 정치권이 큰 소용돌이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태국은 오는 24일에 5년 만에 처음으로 민정이양을 위한 총선을 치를 예정인데요. 하지만 지난 8일에 우보라타나 공주가 야당인 타이락사 차트당의 지명으로 총리 후보로 나서면서 전국이 크게 술렁였습니다. 타이락사 차트당은 2006년 군사 쿠데타로 축출된 탁신 치나왓 전 총리 계열의 정당이라서 우보라타나 공주 출마는 친탁신계를 대표해서 정권 교체를 노린 걸로 읽혀졌습니다.
네, 현재 태국 정부는 누가 이끌고 있습니까?
예, 프라이 찬오차 총리입니다. 프라이 찬오차 총리 역시 지난 2014년에 군사 쿠데타로 탁신 전 총리 여동생이었던 잉낫 치나왓 총리를 축출하고 정권을 잡았는데요. 계속 민정이양을 위한 총선을 미뤄오다가 24일에 총선을 치르겠다고 지난달 공표한 바 있습니다. 프라이 총리도 이번 총선에 재선에 도전할 예정입니다.
네, 오는 2월 24일이 아니라 이제 3월 24일에 이 태국에서 총선이 열리게 되는데 이 우보나타나 공주 대중의 인기를 많이 얻고 있어서 이 프라이 총리의 강력한 대항마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 많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보나타나 공주는 2016년 10월에 서거한 품입 폰 아두냐 때 태국 국왕의 장녀인데요. 태어날 때부터 국민의 사랑과 관심을 받은 인물입니다. 하지만 지난 8일에 총리직 도전을 선언한 지 하루 만에 출마를 철회했는데요. 우브라타나 공주의 동생인 마하 와지랄롱꼰 국왕이 왕실 일원이 정치에 참여하는 건 부적절하다면서 공주 출마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네, 우브라타나 공주는 이런 일련의 상황에 대해서 뭐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는지요?
네, 12일 인터넷 인스타그램에 자신의 심경을 적었는데요. 우브라타나 공주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하고 싶다는 자신의 진심이 이런 문제를 일으켜서 미안하다고 밝혔습니다. 우브라타나 공주는 하지만 이런 문제는 이 시대에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제 이 헌법재판소의 결과를 기다리게 됐는데 결과가 언제쯤 나올까요?
네, 14일 선관위 요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이 정당 해산을 결정하게 되면 타이락사 자치당은 즉각 해산이 되고요. 해당 정당 지도부의 선거 출마도 제한되게 됩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의회가 합의한 것으로 알려진 국경보안 강화 방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연방정부를 셧다운하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연방정부 재정적자가 22조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사상 최고치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2조 달러가 늘었습니다. 미 식품의약국 FDA가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로 한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가장 큰 소식은 이 셧다운. 연방정부 폐쇄 여부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12일 백악관에서 중요한 얘기가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12일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강요회의를 하기 전에 기자들에게 연방의회가 합의한 것으로 알려진 국경보안 강화 방안을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 들어보시죠.
I can't say I'm happy. I can't say I'm thrilled. But the wall's getting built.
연방의회가 합의한 방안이 마음에 들지도 않고 흥분되지도 않는다는 말입니다.
네, 연방의회가 합의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국경보안 강화 방안이 들어간 이 지출 법안을 거부한다면, 서명을 하지 않는다면 연방정부가 다시 셧다운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정부를 다시 셧다운시키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는데요. 다시 트럼프 대통령의 말입니다.
I don't think you're going to see a shutdown. I wouldn't want to go to it now.
여러분이 셧다운을 다시 볼 거로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연방정부가 셧다운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셧다운을 보기를 원하지도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연방정부가 문을 닫으면 그건 민주당 책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 연방의회가 마련해서 보내올 지출 법안을 거부하지 않겠다. 뭐 이런 뜻을 돌려서 말한 셈인가요?
그런 뜻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트위터에 공화당이 급진적인 민주당과 쉽지 않은 협상을 했다면서 고맙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경 장벽이 이미 건설되고 있고 이는 위대한 업적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현재 연방의회 쪽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네,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는 지출안 내용을 들여다보고 있다면서 연방 상원이 빨리 지출안을 처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는 모든 사람이 원하는 걸 다 얻을 수는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지출안에 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연방의회는 빠르면 13일 하원이 먼저 지출안을 처리하고요. 다음에 상원이 지출안을 최종 처리할 예정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연방의회가 합의한 것으로 알려진 이 국경보안 강화 방안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다시 정리해볼까요?
네, 가장 중요한 항목이 국경장벽 건설인데요. 이 부분 예산으로 13억 7천만 달러가 잡힌 걸로 알려졌습니다. 민주공화 두 당이 책정한 이 예산은 텍사스주 리오그란데강 유역에 새로 장벽을 세우는 데 씁니다.
네, 바로 이 리오그란데강 유역이 이 국경 보안에 아주 중요한 것으로 알려졌죠?
맞습니다. 많은 불법 이민자가 멕시코 쪽에서 이 리오 그란데 강을 헤엄쳐서 미국 땅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곳에 새로 장벽을 세우겠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 13억 7천만 달러라면은 뭐 트럼프 대통령이 애초에 요구한 액수에는 한참 못 미치는 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애초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돈이 57억 달러였습니다.
네. 그런데 또 앞서 민주당 지도부는 국경 장벽 예산은 뭐 한 푼도 줄 수 없다. 이런 태도를 보였었는데요.
그렇습니다. 근데 장벽 예산이 들어갔으니까 뭐 이 민주당이 이 부분은 양보한 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합의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 장벽 외에 불법 이민자 수용 한도도 쟁점이었는데요. 결국에는 지난 회계연도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지난 회계연도 수준이라 그러면 현 수준보다 17%가 줄어든 약 한 4만 520명 정도가 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의회가 지출안을 만들어서 장벽 건설 예산을 주지 않으면 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다거나 그런 뭐 다른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는데 그러면 이런 방안들은 어떻게 다 없었던 일이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장벽 예산을 확보할 다른 대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12일 강요회에서 나온 트럼프 대통령의 말 들어보시죠.
I consider everything. I'm considering everything. You know, we already have national emergencies out there.
네.
많은 대안이 있고 모든 대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이 국가 비상사태 선포에 대해서는 이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나 빌 클린턴 전 대통령도 종종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었다면서 이게 특별한 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역시 국가 비상사태 선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진 않았네요.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 연방 정부에 현재 남아 있는 돈이 아주 많다면서 이 돈을 전용해서 국경 장벽 건설을 쓸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 국경 장벽 예산 13억 7천만 달러가 들어간 지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이제 크다고 볼 수 있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보수 진영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네, 강경 보수 성향을 가진 단체죠. 공화당 세력인 티파티나 폭스뉴스 그리고 러시 림보 같은 이 보수 진영에서는 사실 합의안을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합의안 내용이 이 남부 국경에서 발생하는 위기를 완전하게 해결할 수 없다는 건데요. 이 공화당 안에 몇몇 보수파 위원도 이 합의안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연방정부 재정 적자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있네요.
네, 12일 연방재무부 집계가 나왔는데요. 재정 적자가 22조 달러를 조금 넘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건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재정 적자입니다.
네, 이 재정 적자라고 하면은 나라가 진 빚을 얘기하는 거죠.
네, 개인 살림살이처럼 이 나라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생긴 빚이 바로 재정 적자입니다. 근데 반대로 한 나라가 벌어들이는 돈이 쓴 돈보다 많으면 이건 또 재정 흑자가 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 2년이 좀 넘었는데 그새 재정 적자가 어떻게 된 겁니까?
네. 2017년 1월 29일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 이 재정 적자가 19조 9,500만 달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새 적자가 약 2조 달러가 넘게 늘었습니다. 참고로 오바마 전 대통령 시기인 지난 2010년에는 재정 적자가 13조 달러 수준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 대통령 선거 당시엔 재정 적자를 줄이겠다고 약속한 바 있었는데요. 지금은 정반대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집권 기간에 이렇게 재정 적자가 늘어난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무엇보다도 트럼프 행정부하고 공화당이 도입한 대규모 세금 감면 안 탓이 큽니다. 미 의회 예산국 CBO는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에서 이 법인세를 대폭 깎아서 세수가 줄었고 동시에 정부 지출이 늘어서 적자가 많이 증가했다고 설명한 바 있는데요. 이 재정 적자가 이렇게 세금 감면법이 통과된 이후로 가파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이 방금 정부 지출이 늘었다고 했는데 정부 지출은 왜 증가한 겁니까?
네, 민주당하고 공화당이 타협해서 지난 회계연도 예산을 1조 3천억 달러 수준으로 잡았는데요. 국방비하고 국내의 부분 예산을 동시에 증액했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늘었다는 건 정부가 쓰는 돈 지출이 늘었다는 걸 뜻합니다.
그러면은 이 마지막으로 미국 정부의 살림살이가 흑자였던 때 언제였습니까?
네,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때였죠. 지난 1999년부터 2001년까지입니다. 하지만 이 클린턴 행정부를 이은 조지 W. 부시 정부 때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 비용이 급격하게 들면서 이 재정이 다시 적자 상태로 들어갔고요. 이 상태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재정 적자가 너무 많으면 뭐 아무래도 앞으로 큰 부담이 들 텐데요. 이 장기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CBO가 지난해 펴낸 보고서를 보면요. 9년 뒤인 2028년엔 이 누적 재정 적자가 33조 달러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에 많은 전문가는 커지는 재정 적자가 미국 경제를 위협할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뭐는 뭐에 좋다. 뭐 어떤 걸 먹으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 두뇌 발달에 좋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으실 텐데요. 미식품의약국 FDA가 이런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FDA가 최근에 발표한 내용인데요. 최근 건강보조식품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소비자들이 입는 피해 또한 늘고 있다면서 좀 더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FDA가 이 같은 노력의 하나로 이달 초에 17개 건강보조식품 회사에 경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어떤 회사들이 편지를 받았습니까?
예, 과다 광고나 허위 광고를 한 회사들입니다. 예를 들면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한 회사는 자사 제품이 심장병과 치매, 과잉 행동장애, ADHD, 그리고 자폐증 예방에 탁월하다고 선전하는데요. 이게 전혀 효능이 입증된 일이 없다는 겁니다. FDA는 15일 이내에 이걸 바로잡지 않으면 법적 조처를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뭐 사실 건강보조식품뿐만이 아니라 뭐 부풀려서 광고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렇게 흔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 건강보조식품을 과다 광고할 때 생기는 문제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FDA는 소비자들이 자가진단을 내리고 건강보조식품에 의존하면서 치료 시기를 놓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제대로 의사 진찰을 받고 효과가 입증된 의약품을 복용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네. 이 건강보조식품 때문에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경우도 있습니까?
네. 승인받지 않은 위험한 성분이 들어간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해 캘리포니아주 보건부는 유해 성분이 들어간 제품 740여 개를 적발했습니다. 또 지난 2015년에 나온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미국에서 건강보조식품 부작용으로 응급실에 가는 사람이 매년 2만 3천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네. 그동안 그러면은 이 건강보조식품은 FDA 규제를 받지 않았던 건가요?
규제가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1994년에 관련법이 제정됐는데요. 이 법에 따르면은 건강보조식품은 약이 아니라 식품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니까 시판 전에 미리 안전성이나 효능을 검사받을 필요가 없다는 뜻인데요. 다만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걸로 드러날 경우엔 FDA가 판매를 중단시킬 수는 있습니다.
미국인들이 이런 건강보조식품을 많이 찾고 있습니까?
네, FDA 조사를 보면요. 미국인 4명 가운데 3명이 정기적으로 건강보조식품을 먹는다고 하는데요. 어린이는 3명 중 1명, 노인은 5명 중 4명꼴이라고 합니다.
네, 이런 건강보조식품의 이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전체 매출이 한 해 500억 달러에 달합니다. 현재 시판 중인 건강보조식품 종류만 해도요, 8만 개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관련법이 처음 제정된 1990년대 중반에는 4천 개에 한 해 40억 달러 규모였는데 그동안 규모가 10배 이상 커졌습니다. 또 미국 회사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 인도, 캐나다 회사들도 인터넷을 통해서 건강보조식품을 미국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FDA의 이번 조처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엇갈리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한 걸음으로 평가하는 시각이 있는 반면에 충분한 조처가 아니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업계 쪽 반응도 나뉘는데요. 일부 나쁜 회사를 가려내려는 노력이라면서 이 FDA 조처를 지지한다는 반응과 함께 이 기존 규제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지적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이 결혼식장에서 신부에게 바람 맞은 신랑의 얘기를 담은 노래인데요. Alone Again, 길버트 오설리만의 노래 들어보시죠.
I promise myself to treat myself and visit a nearby town. And climbing to the top, will throw myself up in an effort.
effort to make clear to whoever what it's like when you're shattered, left standing in the lurch at a church where people were saying, my God, that's tough, she stood him up. No point in us remaining, we may as well go on, as I did on my own, alone again, naturally. To think that only yesterday I was cheerful, bright and gay, looking forward to wouldn't do the role I was about to play. As if to knock me down, reality came around, and without so much as a mere touch, cut me into little pieces, leaving me to doubt. Talk about God in His mercy, if He really does exist, why did He desert me in my hour of need? I truly am indeed alone again. Seems to me that there are more hearts broken in the world that can't be mended, left unattended. What do we do? What do we do?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가 방송됩니다.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안녕하세요. 박영서입니다. 이 시간에는 미국의 대학들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동부의 명문사립대학인 아이비리그 시리즈 네 번째 시간으로 컬럼비아 대학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컬럼비아 대학교는 미국 최대 도시인 뉴욕시 맨해튼에 자리 잡고 있는 사립종합대학입니다. 2019년 US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지의 미국 대학 순위에서는 3위로 소개되고 있는 명문 대학인데요. 보통 컬럼비아 대학교라고 불리지만 공식 학교 명칭은 뉴욕시 소재 컬럼비아 대학교입니다. 이렇게 학교 이름에 뉴욕시에 있는 대학교라고 떡하니 내건 역사적인 배경이 있다는데요. 미국에서 38년간 대학 진학 상담과 교육을 해온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의 설명 한번 들어보시죠.
네, 1746년 뉴저지주의 영국 국왕의 칙령으로 프린스턴 대학교가 설립된 후 바로 이후가 뉴욕주에서도 이에 상응하는 교육기관을 설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크게 대두됐습니다. 당시 식민지 대륙에 있는 여러 주들과 서로 이해가 다른 많은 단체들 간의 필슨 대학교 다음에 구강의 칭령을 받아 세워질 대학을 유치하려고 적지 않은 경쟁이 있었습니다. 뉴욕주에 속한 뉴욕시에 종교를 초월해서 대학을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과 영국 국교인 성공의 교단이 원하는 방식대로 대학을 유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였습니다.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뉴욕시가 선정돼 1754년에 영국 국교의 신앙에 뿌리를 둔 킹스 칼리지, 즉 구강의 대학이라는 이름의 대학이 설립됐습니다.
네, 이 킹스 칼리지가 바로 오늘날 컬럼비아 대학교의 전신인데요. 왕의 대학교였다는 걸 보여주듯이 지금도 컬럼비아 대학교의 상징은 영국 국왕의 왕관입니다. 컬럼비아 대학교가 킹스 칼리지에서 오늘날의 이름을 갖게 된 건 미국의 독립 역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 도움 말입니다.
당시 킹스 칼리지는 미국 독립 전쟁의 여파로 8년간 폐쇄되었다가 1784년에 다시 학교 문을 여는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의 공식 명칭이 District of Columbia인 것처럼 컬럼비아라고 하는 이름은 신대륙을 발견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의 이름에서 유래하는 개척자의 정신의 의미로 독립의 열정이 터높았던 미국 13개 주에서 많이 사용됐었는데요. 킹스칼리지는 영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1784년 다시 개교하면서 독립의 애국적인 열정을 상징하기 위해서 대학의 이름을 컬럼비아 칼리지로 바뀌게 됩니다. 이후 경제적으로나 지역적으로 다양한 계층의 학생들뿐만 아니라 독립전쟁을 통해 각 분야에서 지도자 역할을 했던 인물들을 흡수하면서 종교기관과의 유대관계에서 벗어나기 시작했고요. 순수 학문만을 추구하는 대학으로 변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컬럼비아 대학교는 1767년 미국에서는 최초로 의학 박사 학위를 수여하는 의과 대학원을 설립했는데요. 컬럼비아 대학교가 종합대학의 틀을 갖추면서 근대화하기 시작한 건 19세기 후반이라고 하네요.
1858년에 컬럼비아 법과대학원, 1864년에 지금의 컬럼비아 공과대학 전신인 미국 최초로 광산학을 다뤘던 광산대학이 개설됐습니다. 미국은 세계에서 모든 종류의 광물질의 최대 소비국이자 또한 석탄, 아연, 철광, 구리와 같은 광산 자원의 최대 생산국이기 때문에 오늘날 미국이 세계 최강국의 선진국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역분의 역할을 했던 광산대학의 위상을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컬럼비아는 특히 1890년에 세스 로우 박사가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지금까지는 소규모 단과대학 차원 안에서 개각기 자체적으로 운영되었던 단과대학들을 하나의 종합대학 울타리 안에 통합시키는 작업이 진행됐는데요. 1891년에는 의과대학, 1893년에는 사범대학이 차례로 합병됐습니다. 그러면서 1896년에 대학의 이름을 컬럼비아 칼리지아에서 뉴욕시에 소재한 컬럼비아 대학교라고 하는 공식 명칭을 채택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컬럼비아 대학교 학사 정책 한번 알아보죠. 예, 컬럼비아 대학교는 다른 대학교에서는 볼 수 없는 몇 가지 독특한 학사 정책이 있다고 하는데요.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 도움말 들어보시죠.
네, 종합대학에서 학부는 대개 하나인 것이 일반적이지요. 그런데 컬럼비아는 다년제 학부대학이 3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컬럼비아 대학교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전통적인 개념의 인문계열 학부인 컬럼비아 칼리지가 있고요. 둘째, 컬럼비아 칼리지와 별대로 신입생 지원을 받는 컬럼비아 공과대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별학부 과정으로 일반학 대학학부 과정이 또한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일반학 대학학부는 전통적인 대학학부 개념과는 크게 다르다고 하네요.
네, 일반학 학부 이 단과대학은 대학 재학 중 적어도 1년 이상 학업을 중단했다가 다시 대학으로 돌아와 학부 과정을 시작하는 학생들을 위한 대학으로요. 파트타임 또한 풀타임으로 공부를 계속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또 대학 지원을 희망하는 고등학생들 중 어떠한 개인 사정으로 인해 공부하기 어려운 학생들에게도 기회가 주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전통적인 대학 환경에서 공부하지만 개인의 사정상 주어진 시간 안에 학업을 마칠 수 없는 모든 학생들에게 아이비리그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는 학부 과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컬럼비아 대학교는 2018년을 기준으로 약 9천 명에 달하는 학부생 가운데 컬럼비아 칼리지에 약 4,600여 명, 컬럼비아 공과대학에 약 1,700명이 재학 중이고요. 일반학 대학 학부에 2,500여 명이 다니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컬럼비아 대학교의 특징이 있는데요. 컬럼비아 대학교 안에는 독자적인 여자 대학교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남녀공학인 컬럼비아 대학교 내에는 130년의 역사를 가진 여자 대학교가 있습니다. 1864년에 컬럼비아 대학 10대 총장에 취임한 프렌드릭 버나드 총장은 여성들에게도 대학 교육의 기회를 주려고 노력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그분의 당대는 성공하지 못하고 1889년 드디어 컬럼비아 대학교 안에 여자 대학교가 설립됐습니다. 그리고 여성 교육의 선구자였던 고 버나드 총장의 이름을 기려 학교 이름을 버나드 칼리지라고 했지요. 그 이후 1984년에 남녀공학으로 전환된 후 버나드 칼리지는 콜롬비아 대학교의 울타리 안에 있지만 독자적인 여자 대학교로 남아서 아이비리그 8개 대학처럼 7개의 명문 여자 대학교를 일컫는 세븐 시스터스 칼리지 중에 하나로 남게 됐습니다.
콜롬비아 대학교는 현재 뉴욕 맨해튼시의 모닝사이드 하이츠라는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뉴욕의 수많은 미술관과 박물관, 세계의 증권시장의 중심인 월가, 또 젊음의 향연장인 그린치 빌리지 등 다양하고 풍성한 환경은 콜롬비아 학생들이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최상의 혜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보지 않으신 분들은 뉴욕이 그저 복잡하고 또 범죄가 만연한 것으로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하지만 그 어느 것 못지않게 질서가 잘 갖춰져 있고 다민족이 함께 공유하면서도 상대적으로 융화가 가장 잘 되는 곳입니다. 뉴욕 전체가 콜롬비아 강의실이자 실습장이라고 할 정도로 무한한 학습기의 장소이기도 하지요. 오늘날 콜롬비아 대학교가 여러 차례 적정기와 어려움 속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수준의 상아탑으로 자리 잡았고 문화적, 종교적, 인종적 다양성 속에 서로 포용하고 서로를 통해 배우는 기회를 누리는 명문대학교가 될 수 있었던 건 바로 세계 최고의 도시 뉴욕의 광대한 자원의 덕이 큽니다.
네,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시간이 다 됐는데요. 다음 시간에 이 컬럼비아 대학교의 학사 정책, 또 학생들의 생활 모습 등 재밌고 유익한 얘기 좀 더 들려드리겠고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영사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쉽고 신나는 생활 영어 Speak Easy English가 이어집니다.
Hi everyone, I'm Nayoung and welcome to Speak Easy. 신나영의 신나는 영어 배워볼까요? 일을 너무 많이 해서 또는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잠도 못 자고 내 건강을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이렇게 힘이 달리고 지칠 때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To burn out. To burn out. To burn out. To burn out. 이 표현은 에너지가 소진하다는 뜻인데요. 지치다 또는 체력이 고갈되다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예를 들어서 If you keep working too much, your body is gonna burn out. 계속 과로하면 몸이 지쳐버릴 거야. You should rest when your body is burning out. 체력이 고갈되는 중에는 휴식하는 게 중요해. When I burn out, I have trouble waking up in the morning. 몸이 지쳐 있을 때는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들어. 오늘 내용 복습해 볼까요? My body is slowly burning out because I'm working too much. When I burn out, I have trouble waking up in the morning. I should get some rest. 오늘은 to burn out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Hey everyone, thanks for tuning in. Stay easy and speak easy. 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라이오넬 리치와 다이애나 로스가 함께 부르는 영화 끝없는 사랑의 주제곡 Endless Love 전해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투데이 3부가 이어지겠습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의 부지영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My There's only you in my life, the only thing that's right. My first love, your every breath that I take, your every step I make. And
No.